회개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란 말이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이 본 항목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신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죠. 첫 마디니까 잘 깨달아야겠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회개라는 말을 쓰셨을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개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죠? 그것을? 회개란 말은 뭐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만 간증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회개했다. 어느 날 크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회개한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도덕적인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 근데 그 회개의 그 정도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뭐 간증을 시키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떼굴떼굴 굴렀던 사람도 있고, 제 아는 사람은 뭐 이 깡충깡충 뛰었다 그래요. 무슨 교회 안을 다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래요. 뭐 눈물 뭐 흘리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 일이고, 가슴 치고. 그래서 정말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깊은 고뇌를 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나는 그러면 회개를 제대로 한 건가? 나는 정말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나 하는 의심이 갈 정도죠. 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또 같은 죄 짓고 그러면은 구원을 잃는다든지 혹은 그것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직도 회개를 덜한 것입니다. 먼저 회개부터 철저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 기가 죽죠. 굉장히 숙연해져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속만 들여다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교회 다니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겉으로는 내면으로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기본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오해를 쓰셨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회개 그러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뭉뚱거려서 한 개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고 그 의미와 강조점이 서로 달라요. 저는 이 성경의 그 원어를 설교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뭐 성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 뭐 원어가 어떻다, 뭐 원어상으로 뭐 이 동사고 이건 뭐 명사고 뭐 그 뭐 의미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뜻이고 저 복잡하고 뭐 별로 그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 같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메타멜레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혹은 메타멜로마에 뭐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끝이 좀 달라집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 30절, 32절, 또 27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바로 이 메타멜레이아 멜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것이 주로 뭘 의미하냐면 감정을 얘기해요. 느낌. 그러니까 뉘우친다 혹은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어로는 repent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혹은 NIV 같은 데 보니까 remor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보다 제 생각에 regret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역, 개역하고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뉘우치다 혹은 후회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보니까. 그것이 뭐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이걸 그냥 회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뜻이 그냥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feeling, 감정, 느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뭐 뉘우친다든지 뭐 후회한다든지 뭐 굉장히 feel sorry 한다든지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metanoia라는 것이죠. metanoia 혹은 metanoeo 이렇게 해서 뭐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change of mind예요. 마인드를 change한다. 우리나라 말에 마인드에 해당하는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만 그 마음을 바꾼다 혹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마음, 생각, 정신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죠. Ready to change direction in one's life죠. Refers mainly to one's mind. Mind를 가르칩니다. 주로. 우리말에는 이 어휘가 좀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영어가 더 낫죠. Mind의 변화를 가르친다. Mind.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change of mind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용하신 회개가 바로 이 단어예요. 메타노이아예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그쪽으로 방향이 어떻게 잡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 사인이다. 믿음의 첫 번째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회개라는 말을 뺄 경우가 많아요.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생각이 잡히고 방향이 잡혔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 자세가 바뀌어야지. 방향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리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나 저분을 따라가겠다. 바꾼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간수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 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믿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구태여 회개라는 말을 안 넣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이 있어요. 에피스트로페 혹은 에피스트로포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 전환 플러스 삶의 교정이에요. 방향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는 것이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과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의 의미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회개예요. 그 회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삶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실제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에피스트로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change of direction이고 내 삶을 amendment of life예요. life를 amend한다고요. 고치는 거예요.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자세가 바뀌어서 삶의 변화와 수정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이 에피스트로세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회개하는 것과 돌아서는 것을 구별해서 썼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 있는까지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했거든요. 회개하고 앞은 그는 메타노이아이고 돌아서서 그는 에피스트로페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거는 바꾼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물론 말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라도 사용하는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신약의 회개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 있다는 점도 아시고 본문을 읽으시면은 뭐 본문을 모르셔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후회한다는 의미의 회개도 있고 아까 그 메타멜레이아, 리그렛 또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메타노이아, change of mind. 혹은 행동까지 달라진다는 의미의 회개란 뜻도 있다. 에피스트로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 가지의 회개의 단어를 그냥 섞어서 그냥 하나의 의미로 써버리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가령 불신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불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회개란 말을? 십중 팔구 도덕적인 회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없죠. 자기 뭐 여러 가지 지은 죄도 많고 행위인데 해결되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죄를 청산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보고 전도를 했더니 야 나는 담배를 못 끊겠어. 그러니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주초 문제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교회에 큰 이슈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직분을 준다든지 뭐 세례를 준다든지 할 때 그 어른들에게는 그런 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약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 술은 요즘은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근데 담배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좀 싫어하고 좀 이렇게 꺼리는 것 같아요. 담배 피다 그러면 또 한 레벨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장로님이 담배 피신데 이러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담배 피다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안 밝히게 해서 내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겠어요? 금세기 가장 유명한 강의 설교자이죠.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저기 채플에서 목회하신 옛날에 그분 책 많이 번역되고 목사님들 그분 좋아해서 많이 그분 담배 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아니 목사님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 영국 교회에서는요 여기 침교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담배 피워요. 여기 하면서 담배 피우고 뭐 와인도 마시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 이 성도가 압세트 됐다는 걸 알고 그 즉시 담배를 밟으시고 끊었어요. 그러면 좀 다른 일 무슨 신학적인 기우나 이런 게 아니고 연약한 형제라고 생각돼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뭐 필립스 성경이라고 번역했어요. 필립스 성경 아세요 혹시? 네. 그런 신약 성경 구약도 일부 했지만 굉장히 좋은 파라프레이즈 성경입니다. 학자들도 많이 사용할 정도예요. J.B. Phillips의 translation이 있어요. 그분 체인 스모커였어요. 근데, 뭐, 그쪽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서구 사회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거짓말 하는 건 아주, 영국 국회에서는 상대방을 보고서, you are liar, 그러면 그건 진짜 수구당해. 그런 말 못 쓰는 단어가 있어요, 국회에서. 디베이트하고 할 때 사용하지 못한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짓말을 그냥 물 마시듯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죄로, 특별한 죄로 여기지 않죠. 아무튼 뭐 얘기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과거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왔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와보니까 첩들이 있거든요. 못 살아도 되게 첩이 있었어요. 뭐 많죠. 뭐. 근데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니 첩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들까지 있는데 그러면 첩 뭐 떼버리고 자식들 다 그냥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좀 난처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식까지 난 첩을 갖다가 아침 하루 아침에 그냥 버려야 하느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한번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는지. 내가 지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현재 죄 중에 빠져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의 구원을 믿는데 그건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은혜의 구원을 안 믿고 행위 구원 쪽으로 가버려요. 구원이란 것은 나의 도덕적 회개를 전제한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개신교 교리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이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다 믿지 않습니까? 루터도 이 말을 믿었죠. 그런데 이런 저런 죄들을 버려야 하지만은 물론 그러나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메타노야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메타노야의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야죠. 에피스트로스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 말한 감정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메타멜레아 이게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건 뭐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도 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그 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을 구원받기 전에 앞세우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갈릴리에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는 메타노야의 회개를 얘기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것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먼저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 방향을 돌리고 예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간의 공로가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만이 오로지 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 삶을 바로 잡으려고 구원받을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세례받기 위해서 장기간을 시간을 쓴다든지 뭐 그걸 공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 개월씩 간다든지 뭐 이번 몇 주가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 세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노야의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에피스트로페의 회개가 따라야 하는데 잘못된 삶의 교정은 구원받은 후에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바꾸고 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과거의 죄들이 생각나고 그것이 양심을 찌르고 하면은 그거 예. 그 당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메타노야가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도덕적인 죄를 다 버리고 모두 깔끔하게 청산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일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아직 복음에 요구하는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상 무엇이 죄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이 무엇을 나한테 의미해야 한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죄를 나 고백할 수 없어요. 델다 청산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고 칩시다. 빚이 있는데 빚을 안 갚으면 그거 죄잖아요. 빚이 있는데 그 큰 빚이에요.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다 갚아야만 구원 받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형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해서 생계가 달린 문제를 금방 다 그만두고 그래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상대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그런 두려움 갖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교회 오는 거 목사님도 싫어해요. 또 교인들도 싫어해요. 자녀 교육성 좋지 않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그만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음을 받으시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조건 없이 받아줘야 됩니다. 도덕적인 죄라고 해도 사람마다 표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문화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이게 큰 죄인데 어떤 나라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하는 거. 우리나라는 거짓말 문화잖아요. 일반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신이 범죄자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간음하면 죄라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런 죄는 없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겠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 보면은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마음에 짓는 죄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래 그때서 그것이 저란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걸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회개한다면 끝이 없겠죠.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메타노이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선한 삶을 일궈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메타노의 회개를 한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에피스트로페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를 청산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바로 잡는 일을 먼저 행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회개라는 말에 여러 개념들이 아주 뒤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강조점이 서로 다른 이 세 개의 용어들이 사용됐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를 도덕적 청산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면은 구원론 자체의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도덕적인 죄를 청산해야만 받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요점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해야 한다든지 내 삶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건 도덕적인 정리를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는 첫 걸음은 뭐냐? 메타노이아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의 성품을 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가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에피스트로페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거나 멀리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악심을 품었거나 혹은 상관도 하지 않았던 그 내 마음 그런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편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제가 있건 없건 네가 도덕적인 청산할 것이 있건 없건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다 내려놓고 정리 안 되면 오라고 하시지 않았죠? 조건이 없습니다. 내 편에서 먼저 행해야 하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도덕적인 회개까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점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